다시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께서 이때 계신 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부산 외대 신입생들 MT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국민들은 가슴을 졸였고 아파했습니다. 600여 명의 학생들 머리 위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던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서서 이제 잊어가고 있는데 또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거의가 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피해자입니다. 국민들이 그 아이들로 인해서 가슴에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래서 요즘에 웃는 것도 함부로 웃으면 죄가 되는 듯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자녀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온 국민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 참으시다가 맨 마지막에 내렸던 그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애굽의 모든 국민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통곡을 했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은 사건이죠. 하나님의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 재앙이 바로 부모들에게서 자녀를 데려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사건을 볼 때에 앞에 일어났던 이 두 사건은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그 자녀들의 영혼이, 그 생명이 이렇게 많이 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난 사건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고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려보낼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닫혀져 버린, 무뎌져 버린 이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경하고 일어서야 될까? 그냥 흘러가는 사건으로 가슴 아파하고 지나가 버리면 되는가? 이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쩌면 이 시대에 꼭 기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즉 이 말씀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씀입니다. 즉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괜찮다라는 이 의식, 이거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꽁꽁 닫아두지 말고 열라는 것입니다.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 자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즉 세리들은요 세금을 만원만 떼면 될 것을 3만원, 4만원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위치에서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신의 그 신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믿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회개하고 선행을 하며 자신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정직하게 서 있으라. 정직을 회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다른 것, 거창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범주에서 그 범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라고 할 때요 뭔가 다른 힘들고 어렵고 큰 거 그거 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그 현장 거기에서 정직을 회복하고 선행을 회복을 하고 회개를 회복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나의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왜 네가 서 있어야 될 위치에 서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는데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왜 거기에 서 있느냐? 그 말씀이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방탕한 길에 서 있으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아버지를 떠나 있으면은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부르고 계시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은 속히 돌아오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내일이 아니라고 먼 산에서 불난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위치에 지금 정확하게 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위치에 제대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서 당연히 드러나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내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요약을 하면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즉 너희가 제자리에 서 있느냐? 그러면 내 증인이 되어달라. 그 말씀이죠.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두 주간 우리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섬김, 기도와 섬김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기도와 섬김 주간, 또 두 주간 지나면은 섬김과 기도 주간,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만은 두 주간, 두 주간, 즉 한 달로 정했습니다. 그 뒤에 초청 두 주간이 있죠.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것이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만 집중해서 전도하는 것, 저는 정말로 이거 싫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도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전도하는 거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내일이 아니라는 생각,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도 축제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는 하지만은 저는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1년 나는 농사를 다 지었다, 전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큰 병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예수님께서 언제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죠. 특별, 하도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 특별이라는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셀전도 축제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전도 축제를 정해서 전도하라고 말씀을 한 곳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달려가겠노라고. 그리고 이것은 어명이라고, 어미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다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과 선원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사건이요, 여러분, 저는 그 차가 부딪혀가지고 일어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제 바로 밑에 있던 후배 목사님이요, 사고가 나는데 출발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몇십 킬로로 달려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그 목사님이 차에서 나왔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안경이 어디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몇 발짝 걸어가다가 턱 쓰러지고는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일어났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러나 이번 사건은요, 이성이 마비되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던 시간입니다. 그 선장과 선원들이요, 탈출을 할 때에 여유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들이 다급해서 죽음 앞에서 급하게 구출선으로 뛰어 올랐던 것 아닙니다. 그들 보면요, 여유 있게 구출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바다에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뛰어내려 있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요, 7명, 8명, 배로 구출정으로 이렇게 제일 먼저 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여유있게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이들은 배에 다 있었다고요. 뻔히 죽는 것 알면서도 그렇게 그들만 살겠다고 넘어온 것,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속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배에 두면은 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만, 선장과 그 선원들만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도 제일 먼저 도착한 구출 중에 제일 먼저 올라탔습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아이들에게 선포만 한번 했더라면 될 터인데, 제가 자꾸 또 그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는데요. 근데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들의 모습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대로 두면은 뻔히 지옥불에 들어갈 것, 뻔히 알면서도 나만 구원받겠다고, 나만 넉넉하게 구원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과 그 선장의 모습, 뭐가 별반 다름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외치지 아니하면은 그들의 피값을 너희들에게서 찾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외치지 아니하면 그들은 멸망을 받겠지만 그들에 대한 핏값은 내가 너희들에게서 찾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저는 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두렵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졌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짓누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담감, 복음에 대해서 빚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복음을 갚아주지 아니하면은, 전해주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살 수 없는 이 마음속의 부담감, 이 부담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의식을요, 빚진 자 의식을 왜 가졌습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가지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가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그는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는 죽었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가짜라고 이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가 책임지고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나는 예수라는 예수 옛자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시리아 아시죠?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성경 말씀에는요, 시리아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돼갈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일어나기 힘들 거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리아에 있던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심을 가지고 분개함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면서 거기 빛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었는데, 가짜인 줄 알았었는데, 이단인 줄 알았었는데 그 예수님이 빛 가운데 살아계셔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 가도 맨 밑바닥 지옥에 가야 될 사울을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만나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미친 듯이 다니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 같은 놈도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사울이 다니면서 막 미친 듯이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생긴 것이 바로 빚진 자 의식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사건은요, 내 인생에 결단코 작은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은요, 황홀함입니다.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때는요, 빨간 색깔만 바라보아도 찬송의 저절로 나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 입고는 빨간색 있죠. 그저 빨간색만 바라보아도 마음속에 감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저 피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이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의식이 속에서 올라온 것이죠.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은 큰일 나겠다. 이거 전해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감정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감정이 없다면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없다면요,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어디 어디에서 세일한다, 어느 백화점에서 세일한다, 그곳에 가니까 싸게 살 수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다니면서 그걸 이야기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 인생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 복음, 송두리째 내 인생을 바꿀릴 수 있는 이 복음,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안 해준다면요, 세월호를 먼저 탈출했던 아이들은 다 뱃속에 두고 탈출했던 그 선장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참 별나다. 집에 있으면 좀 쉬려고 그러면 계속 문 두들기면서 나가보면 예수 믿으라고, 싫다고 그래도 또 웃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 면상에 침뱉어 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웃으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참 별나다고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오면요, 슬슬 자리 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러냐고, 왜 저렇게 무례하냐고. 맞습니다. 예수 믿는 건 무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도 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이 길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좀 무례해도 됩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점잔 빼실 겁니까? 우리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의를 차리면서 언제까지 내일 내일 그러고 있겠습니까? 복음은요, 시급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알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 시급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분 생각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럽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다음 주에 여기 한번 신방을 갑시다.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복음은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실 때요, 생각을 주실 때 그때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것인데 내일 전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14절 말씀에서 내가 모든 자에게 다 비친 자라, 헬라인이나 또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비친 자라.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볼 때에 참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입니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보면은 하는 일들이 다 잘 돼가는 것을 봅니다. 남편의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친구들도 많고, 파티에도 자주 가고, 외출을 할 때는 보면은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갑니다. 먹는 것 보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먹는데 그들은 최고 좋은 거 골라서 먹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초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언니, 언니 예수님 믿으세요, 형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보다도 더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입이 안 떨어지는, 차라리 내가 더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아들은 재수하고 있고 삼수하고 있는데 사업도 힘들어, 남편의 사업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나는 앉아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병이 들어있는데 뭔 돈도 없고 빚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사도바울이 또 빚진 자라 그러니까 기분도 좋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주눅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것,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전혀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섰을 때에도 그리고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잘 살고 있는 그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을 가지고 있고 탁월함을 가지고 있고 완전함을 가지고 있고 영원함을 가지고 있고 충족함을 가지고 있고 만족함을 가지고 있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만이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만이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잘 살고 있는 언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찾아가셔가지고 늘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머리 수시로 바꾸고 승용차 최고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제일 좋은 거 먹고 다니는 남편 사랑 늘 하면서 다니고 있는 그 언니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언니 진짜로 행복합니까? 물어보십시오. 진짜로 행복합니까? 복음 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진짜로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먹어도 먹어도 마셔도 마셔도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다 할 때는요, 그건 전부 다 비교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요, 조금 지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차가 나옵니다. 내 것은 구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돈도 제일 잘 벌어주고 제일 멋진 남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장동건 씨를 보니까요 이민호 씨를 보니까 그리고 내 남편을 보니까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요 그것은 가변적인 겁니다. 순간적인 겁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영원한 것이죠. 근본적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다 잃어도 좋습니다. 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의 외양간에 소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는 말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그냥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위에서 살겠습니다. 풍부에 최애도 되고 비천에 최애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지는 이 거룩한 배짱, 이 당당함, 이것은요 세상에 주는 어떤 권력, 세상에 주는 명예와 물질 이것 때문에 주눅이 들 필요가 전혀 없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외로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박하지만은 이 복음 미사여구 필요 없습니다. 이 복음을요 투박하지만 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이 말씀은요 황제 앞에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할아버지를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 성도의 관계되는 분입니다. 할아버지를 제가 신방을 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과 신방대원들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왜 아무도 없는지. 근데 저랑 신방 갔던 그 전도사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요. 하도 난리를 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고 하니까 목사님이 오시는데 목사님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함부로 막 말을 씀을 할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서 다 도망가버린, 다 피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이 할아버지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섰습니다. 서서 할아버지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요. 할아버지 그동안에 살아온 죄가 많죠. 예수님 믿으면요. 이 죄가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고개를 딱 숙이시면서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외웠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외우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특별한 말씀이라고 이 말씀 한마디를 딱 했더니 할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순한 양처럼 그래서 신방 갔던 전도사는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 할아버지의 그럴 뿐이 아닌데 여러분 의외로 투박한 이 복음 미사일고 필요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건 미련한 것이라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지만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죄 용서함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꾸만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희석시키려면요 되도록이면 기도하고도 참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하면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세다가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더해서 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유사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 단순한 복음의 액기산에 모든 것이 사실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해결점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마셔도 마셔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 거짓입니다. 가짜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 없습니다.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성경적인 역사가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진행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마지막을 종결하실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세대는 반드시 그 마지막 세대에 살면서 주님의 종결하신 그 마지막 종말 그것을 맞이하는 세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세대가 우리 세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무화과의 싹이 나거든 곧 인자의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만에 독립을 하고 싹이 돋았습니다. 고시대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0, 80된 분들 이분들도 어쩌면 주의 재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제 추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세대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이타닉 호가 기울어져 가고 있을 그때에 1등실로 인도를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식당으로 인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구명정으로 인도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가려고 그러면 억지로라도 끌고라도 가는 것, 그것이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끝에 허무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끝에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인생의 끝에 유황불, 그 유황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전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 없는 부담감을 가진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이 말씀을 왜 못합니까? 친구 잃어버릴 것 같아서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면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찾아가십시오. 이번 주에 기도하시고 찾아가십시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십시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된다고 그랬죠. 선물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교회에서 여러분 그냥 무료로 선물 다 나누어 드립니다. 정말로 좋은 겁니다. 이거 받는 사람은요 아마 거의 안 버릴 겁니다. 이거 들고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앉으셔가지고 이야기 다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올 때에 한 말씀만 해주고 나오십시오. 언니야, 언니야.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요 한마디만 남겨주고 오십시오. 언니야,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말 한마디는 남겨주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안 받아들인다고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한마디 놓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가슴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죄가 많은데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믿는 이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또 두 주 연달 기도하고 두 주 뒤에 또 선물 드릴 겁니다. 그 선물 두 개 받아서 또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올 때 그럼 한마디 해주십시오. 언니야,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어. 그 한마디만 딱 던져주고 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열어드리는 그 통로는 그 통로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분석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몇 분이 동참을 했고 장례집사님 몇 분이 동참을 했고 이거 비밀일 것 같습니까? 게시판에 다 붙여놓았습니다. 여집사님들이 몇 분 동참을 했고 해서 총 127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260명을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이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찾아가십시오. 빚진다 감정, 부담감 이거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좋은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빚진다 감정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담감 가지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